저는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또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뭐 꿈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의미심장한 꿈을 꾸곤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하심을 계시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 두 가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1996년 5월경에 어느 날 밤에 꾼 꿈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먼 길을 힘겹게 걸어서 왔는데 어느 산 중턱 기슭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걸어왔던 길이 S자로 굽은 외줄기 길이 아련히 보였습니다. 많이 걸어왔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건장하고 근육질 청년 두 사람이 큰 가방 하나씩을 가지고 왔다면서 저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상급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온갖 좋은 보석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서 열어보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잠에서 깨웠습니다. 저는 늘 그 건장한 두 남자가 누굴까 하고 한 번씩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주 전에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괴한들에게 무섭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음이라는 공포와 겁에 질려서 막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간신히 좀 피했다 싶으면 언제 따라왔는지 저를 가까이에서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 건장한 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 기술을 가진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저의 좌우편에 서서 저를 위해서 싸워주고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이제야 살았구나 하며 그 청년 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고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꿈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생각해 오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번에는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 잊혀지지 않는 두 꿈을 깊이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두 청년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나를 보호하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사역에 죽도록 충성해야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아, 그래서 내가 여러 위험한 사건들 속에서도 전혀 다친 데가 없이 그렇게 보였구나.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누가 나를 딱 이렇게 딱 안아주는 그런 그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려왔대요. 나에게 내려왔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렸다. 이 내리는 것은요. 이번에 뭐 폭우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셔서 내린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여호와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비가 내리듯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라는 말을 안 쓰고, 물론 임재죠. 근데 내리셨다는 것은 비가 내리듯이 범벅 충만히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사야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 영이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이 핵심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능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가난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깨끗이 시원하게 기쁘게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능력과 수치 대신 땅에서 갑절이나 보상을 얻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 문장 구조상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가리키는데 곧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픔 자, 삶의 터전이 무너져 황폐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난해서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비같이 충만히 내리셔서 이것들을 고치며 치료하며 찬송의 옷을 입히시며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땅에서 보상을 배나 거둠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죄기 불가능한 사람의 상태를 해결하며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임마누엘의 능력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은 가나안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삶의 현장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불가능한 일들을, 불가능한 환경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해결하시고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고치시더라. 여기에 나열된 모든 앓는 자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 가난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고쳐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3월에 울진동해에 또 5월 달에 밀양, 우리 가까운 밀양 부흥면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죠. 소방헬기가 뜨고 뭐 소방관들 특수 옷을 입고 호수를 들고 뭐 불을 끈다고 특수 진화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자원봉사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때 약 2,500여 명이 동참을 했답니다. 그러나 산불 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합니다.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최첨단 소방 헬기, 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진화 작업, 좋은 소방 장비를 동원하지만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바람 불면 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확산되죠. 끝이 보이지 않고 무섭게 타는 산불을 끈 것은 소방 헬기나 특수 진화대나 소방관들,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못 껐습니다. 누가 껐어요? 누가 이 큰 무섭고 엄청난 산불을 껐어요? 하늘에서 내린 비.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린 비. 내린 비. 비가 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무서운 산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첨단 장비로도 끌 수 없었던 그 산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위험한 산불이 너무나도 쉽게 힘을 잃고 꺼져버리고 모든 염려, 걱정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끝. 산불이 난 마을의 사람들,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웃게 한 것은 소방헬기 한 대가 더 추가한 것이 아니고 좋은 구호 물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큰 불을 경험했던 마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장 밝게 웃은 날은 전국에 비가 와서 비가 내려서 충만히 내려서 자기들 집과 뒷산에 불이 완전히 힘을 잃고 꺼진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이 산불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공포를 느끼고 우울증, 사회적 고립 정세 등이 부정적인 마음,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병을 앓게 됐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을 맞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두 배로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자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미있는 게 없는 시대, 기쁘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어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주 여호와 영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비가 내려도 그 무서운 것들을 잠잠하게 하는데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비가 내리듯이 임마누엘로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모든 무서운 것, 모든 위험한 것, 모든 두려운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60만, 남자 장녀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지금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미리 그 땅을 좀 정탐을 하고 온나, 샅샅이 살피고 온나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온 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탐한 땅을 심하게 악평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들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뭐 데모하듯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구호를 외치면서 원망과 불평과 선동을 했습니다. 이때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구리에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물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이처럼 승난 군중 앞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외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함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어짐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지금 약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했고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라는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보면서 이들을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금방 그래놓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따뜻거리고 위로하는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되겠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몹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초두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한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그것을 잊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옛날 중국의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창을 팔 때는 이 창으로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다 뚫어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이 창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창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팔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대단히 단단해서 아무리 날카로운 것이라고 해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 너무너무 튼튼해서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팔고 있는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글자 창이라는 뜻의 모와 방패라는 뜻의 순을 합해서 말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는 뜻인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비자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모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모순 투성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마치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더 많은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을 의식하고 믿음을 표시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불신자들처럼 신자들이 더 염려하고 한숨 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근심은 자기 혼자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순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인 삶이에요. 꼭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낙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진 않을까 하고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 교회조차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모순된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염려나 절망이나 근심을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난하여 행복이 불가능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죄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 죄기 불가능할 정도로 가난해서 마음이 상한 자였고 우상과 물질과 자녀에게, 건세에게, 명예에게 포로가 되고 갇힌 자였고 마음이 외롭고 슬픈 자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황폐한 자들이었고 불행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불가능한 불행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행복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자로 회복되어서 나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로 회복된 우리로서는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거룩한 봉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봉사를 한다면 이방 나라의 죄물을 모아다가 먹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생산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네가 여호와 앞에 봉사자로 봉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먹을 것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재물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의미합니다. 봉사자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어서 큰 자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야.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명예를 회복하고 명예를 주어서 소문이 자자하게 나게 해주겠다.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부여 양치했던 너희들을 내가 함께함으로 제자들로 사도들로 회복시켜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의 봉사자가 되라. 말씀을 전하는 봉사자가 되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도하는 전거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과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을 충만히 체험하고 변화되고 회복된 성도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 받고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기쁜 날 때문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봉사자로서 헌신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충성된 봉사와 헌신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책에 보면 그의 동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셋째 동생은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가족이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좋은 의사의 직분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간다 했을까? 목사님은 형님으로서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라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떠난다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나라의 비전에 눈뜨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나라를 본 것, 이게 뭘까요? 주님의 나라를 본 것.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비로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원했다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삶의 영역들의 현장들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본 자는 여러분, 봉사자가 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악마는 수습생 악마에게, 이제 후배 악마라는 거죠. 수습생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그만두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 없게 되겠지. 행동만 안 하게 가만히 두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이죠. 여러분, 악마, 마귀의 고도의 전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 부흥회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할렐루야, 주여라고 외쳐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과 행함만 없으면 괜찮다, 가만히 둬라. 라는 말이죠. 행동으로 안 옮기기만 하면 된다. 순종과 실천, 행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 그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요, 행함이 없는 외식적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외식적인 행동 안 하는 감정적으로만, 마음으로만 느끼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주여. 말끝마다 그러지 마세요. 속이지 마시라고 사람들.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전술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이전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삶의 터전이 무너져 황폐한 자들로서 스스로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충분히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깨끗이 시원하게 기쁘게 해결해 주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수치 대신 땅에서 갑절이나 보상을 얻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자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행복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행한 환경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갑절의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